부서 45번 메시지. 사신 그리스도와 동등한 생명의 말씀.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사신 하나님의 체현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사신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사신 하나님의 체현이며 또한 사신 그리스도와 동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은 사신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은 비밀스러운데 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일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셋 하나이심을 의미합니다. 삼일이라는 영어 단어는 셋을 의미하는 트리와 하나를 의미하는 윤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셋 하나를 의미하는 하나 안에 셋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 언어는 문화와 문화의 다양한 방면의 표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화에는 셋 하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한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은 삼일, 즉 셋 하나이십니다. 셋 하나라는 표현은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한 구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데 비해 또 다른 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둘임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우리의 문화에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우리의 언어에 그와 같은 표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실제를 표현하기 위한 신성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음. 오늘날 많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분리된 새 인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구별은 되지만 그들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요한복음에서 무엇으로부터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 파라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아들이신 주 예수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은 단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그 영이 아버지로부터 왔을 때 그가 아버지와 함께 왔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영은 구별은 있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격의 셋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셋이지만 그들은 참으로 하나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셋 하나입니다. 삼일의 이름.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신격의 셋이 오직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셋 하나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신성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세 하나님을 믿는 삼신론을 붙잡고 있습니다.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삼신론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신론을 믿지 말아야 하며 성경에 따른 삼일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합니다. 신격에 관한 말씀의 많은 구절들은 퍽 어려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따르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9절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문법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비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천연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부터 구출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 영 우리가 오늘날 삼일 하나님이 과정의 여러 단계들을 통과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존재하셨지만 이 구절은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영이라는 표현은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것을 암시합니다. 이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데 이는 그것이 신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과 가지신 모든 것과 완성하신 모든 것과 획득하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가지신 것과 완성하신 것과 획득하신 모든 것의 총체입니다. 그 영이 말씀 안에 체현됨. 말씀을 정의하는 것은 그 영을 정의하기보다 어렵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라고 불리웁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그분에 대하여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요, 설명이요, 표현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말씀이 그 영임을 지적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을 그 영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 영과 말씀은 매우 비밀스러운 방법 안에서 하나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영이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과정의 완성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완성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왜 말씀이 영이며 영이 말씀입니까?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예로서 성냥불을 켜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냥은 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냥은 인의 체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성냥은 인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성냥이 인이요 인이 성냥임을 의미합니다. 이 예를 성경과 그 영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성경을 성량에 그 영을 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량은 인으로 만들어졌고 인의 체현이기 때문에 성량은 인을 우리에게 유용하게 합니다. 삼일 하나님은 오늘날 그 영이시고 그 영은 말씀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다루기란 다소 어렵지만 우리는 쉽게 성경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량을 가짐으로 인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가짐으로 그 영을 갖습니다. 말씀을 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함. 그러나 말씀이 그 영의 체현이라 할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통하여 말씀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예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믿는 이들이 말씀을 켤 때 그들이 성경을 매우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성량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량으로 빛을 내기 원한다면 단지 성량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성량을 켜야 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만일 우리가 말씀 안에 체현된 그 영을 접촉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말씀의 성량을 켜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씀을 분석함으로나 말씀을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의 감정을 사용하여 성령의 불을 켜려고 한다 합시다. 이것은 참으로 쓸모없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거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합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켜야 하며 그럴 때 그것은 돌연히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을 접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단지 말씀의 성량을 분석하거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애정만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는 합당한 지점에서 말씀을 켜야 하는데 그 지점이 곧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신학교나 성경학교에서는 믿는 이들에게 성량을 분석하거나 그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것을 켜는 방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성량을 켜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켜기 위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켤 때만이 우리의 체험에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대한 간증들. 수세기를 통하여 많은 믿는 이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실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체험해서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실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요한 웨슬레의 동료인 조지 휘트필드였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는 무릎을 꿇고 헬라어 신약 성서를 기도로 읽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과 영성의 비결이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는 생명의 말씀을 기도로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켜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50년 이상 성경을 읽고 공부해 왔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것을 철저히 알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내 눈과 생각으로 성경 읽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나에게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깊이 숙고하고 고려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나는 또한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음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뮬러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거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뮬러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을 읽은 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에 관한 부분을 읽었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에서 회개에 관한 것을 읽을 때 우리는 회개에 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구절을 읽은 후 즉시 기도하는 이러한 실행은 기도로 읽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이 매우 도움이 되었고 나는 그의 실행에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종종 나는 실제로 성경의 순수한 말씀으로 기도했으며 어떤 구절을 나의 기도로 만들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실상 나는 기도로 읽기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의 중요성. 나는 말씀을 읽는 동안 기도하는 실행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영을 사용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워치만 니 형제님으로부터 나는 이 문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니 형제님은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 특히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영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말하고 있는 동안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동일한 부분을 만지게 되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각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영을 만지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이 잠자고 있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이 잠자고 있는 대신 혼의 생각과 감정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은 매우 활동적이며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감정이 매우 활동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게으르고 잠자고 있는 부분은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게으르고 잠자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할 때 울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감정을 사용하는 대신에 영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다르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는 대신에 주여 나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환경들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는 매우 강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약하고 게으르고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떤 일들에 즉시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반응하는 데 매우 느립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존재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 특히 우리의 생각이 매우 활동적인 데 비해 아주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는 영을 매우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불을 체험함. 만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성량 켜기를 실패할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 안에 체현된 영, 즉 인은 활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체현된 인, 즉 말씀 안에 체현된 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지점에다 성령을 켤 것이며 말씀 안에 있는 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방법, 즉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 영 안에서 불타오름을 체험한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속성들을 체험함. 성경에서 빛은 생명과 하나이고 생명은 사랑과 하나이며 사랑은 거룩함과 관계되어 있고 거룩함은 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칠 때 우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 신성한 속성들, 즉 빛, 생명, 사랑, 거룩, 의, 능력은 사실상 말씀을 통해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빛과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의와 능력으로 체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체험 안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이 주관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를 삽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동등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신성한 속성들과 동등합니다.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켤 때마다 빛을 가짐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더욱이 말씀은 사랑과 거룩과 의와 능력과 강함과 능함을 포함한 생명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또한 삼일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로 말씀을 취함. 우리는 단지 성경을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접촉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시하는 신학서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와 그분의 요구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먹기 위한 생명의 나무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지식의 책이거나 생명의 책, 즉 지식의 나무이거나 생명의 나무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생명의 나무는 신성한 생명 공급을 가져옵니다. 나는 과거에 지식의 나무로서 성경을 접근함으로 상당한 지식을 얻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성경에 있는 흑백 문자에 의하여 죽게 되었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자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성경 안에 있는 문자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지식의 나무로 취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을 먹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체험에서 생명의 책, 심지어 생명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구절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죽이는 문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리가 아니라 그 영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나무로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 나는 내가 생명의 나무인 말씀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기 때문에 살고 활력이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주님의 체현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자신과 동등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접촉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두 구절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4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절에서 그분은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7절에서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자신과 동일함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추상적이지만 그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말씀은 우리의 체험에서 주님 자신과 동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생생하고 힘을 주며 빛과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의와 능력의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삽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나는 바울의 생활이 사신 그리스도의 생활이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자신의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온 존재를 적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체험에서 말씀과 그리스도와 삼일 하나님이 하나로 섞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삽니다. 우리가 빛과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의와 능력의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이것이 곧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